10장은 욥이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항의하는 모습의 오얍입니다. 42장은 욥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전의 논리를 철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42장입니다. 실제 원수라는 의미의 오얍이라는 단어가 욥기서에 나옵니다. 1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오얍입니다. 33장 10절에도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오얍으로 여기사, 원수로 여기사. 원수라는 뜻의 오얍과 철회라는 뜻의 욥 같은 사람입니다. 오얍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하나님과 다투고 반항하다가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철회하고 회개하는 이름 욥으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영어 제목을 설명하자면 상투적인 판에 박힌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인 상벌신학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욥기서의 메인 바디는 검사와 변호사 혹은 원고와 피고사의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설전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며 고소합니다. 욥도 방어하며 대꾸합니다. 첫째로 욥은 친구들의 고소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즉 죄 지은 게 어디 있냐 밝혀라. 나는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욥은 급기야 검찰총장 뒤에 있는 대통령을 맞고소합니다. 하늘 어전에 고소인 사탄의 뒤를 봐주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맞고소한 겁니다.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메시지를 풀겠습니다. 10장이 본문인데 8장 9장을 잠시 소개합니다. 8장에 친구 빌닷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거슬리는 말투입니다. 친구 욥이여, 하나님이 괜히 의인을 악하다고 비트실까? 명색이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공의, 즉 직선을 곡선으로 그리실까? 네 자식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겠느냐? 네, 이거 완전히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거죠? 욥이여, 잘 들으시게. 하나님은 잘못 없으셔. 모든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그래, 네 자식의 죽음을 슬퍼한다만 이제라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니까 욥 9장에 가서 이런 친구들의 독설에 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은 분명 나의 도덕적인 상태는 참고하지도 않으시고 냉담하시구나.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요구하던 룰을 지킬 뜻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똑같이 취급하며 멸망시키시는 거구나. 심지어 내가 갑작스런 재난을 당했는데도 무지한 나의 절망마저 비웃으시구나. 이야, 이거 결국은 하나님은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는 분이구나. 네, 여기서 까닭 없이는 하나님이 직접 내뱉었던 말인데요. 사탄에게 네가 아무 잘못 없는 욥을 까닭 없이 괴롭히려고 나를 부추기고 선동하는구나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같은 말로 반사하는 거죠. 우연한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독자 입장에선 아, 욥이 옳았구나, 의인이로구나 의심해도 좋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욥은 내 혐의를 공표해달라, 뭐가 잘못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통한 욥의 역공입니다. 따라서 법적 언어가 지배적입니다. 법정 드라마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원고이신 하나님, 검찰총장 사탄 뒤에 숨어서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없는 짓인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내팽개치시면서 악인에게는 미소를 지으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이게 욥이 보는 하나님의 혐의입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사탄을 시켜 왜 내 뒷조사까지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런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욥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하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고 사람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 법정 다툼은 실상 공정하지 못하다고 욥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간이 신을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제가 지금 친구들과 말로 좀 싸울 줄 알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겠습니까? 첫마디 하실 때 제가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욥은 이런 불공정한 재판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10장에 가면은 심지어 한국의 검찰이 저지르는 악한 수법도 까발립니다. 10장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영장 A 발부가 기각되면 영장 B를 발부하고 안 되면 영장 C, D, E 혹은 수십 개를 쳐서 정적을 감옥에 넣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독재, 검찰 독재 말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한 초라한 우리 조국의 모습이 10장 17절에 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10장에 적나라하죠.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disgusted with life. 나는 사는 것이 정남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욥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공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항의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예, 욥은 죽고 싶다고 거듭 말합니다.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져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결별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존의 세계관을 뒤집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신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서, 선지서 패턴을 뒤집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노골적 언약 위반 혐의와 그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처벌이 있으리라는 선지자들의 경고, 언약적 기소, 재판이라는 틀을 뒤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구를 합니다.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죠. 한번 들어봐라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날 죽일 수도 있겠지. 좋다. 내가 이미 소망을 저버린 놈이라고 치자. 그렇지만 내가 할 말은 하고 싶다. 이 소송건으로 꼭 재판정에 서고 싶단 말이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치게 말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실수하신 듯 합니다. 제가 소송에 질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다투어나 봅시다. 어떤 욥입니까 이게? 욥이 아니죠. 오얍입니다. 무례하다는 뜻 오얍.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참지 못하고 격노하는 오얍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재판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23장이나 30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욥의 마지막 바른 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니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욥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 중립이거나 혹은 무관하다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욥은 언연 중에 하나님을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부재 중 하나님이 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부재 중이니 악이 준동하며 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신이요 남들마저 부패케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이며 누가 내 말을 공허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전설적으로 만나는 인내하는 욥과 논쟁에서 보는 격노하는 욥 어떻습니까? 스타일도 다르고 매너도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 욥 아닙니까? 욥은 자신의 인내와 분노라는 성격에 각각 따로따로 확고했을 뿐입니다. 의, 공의를 타겟 삼아 집요하게 언쟁했던 공의의 내적 가치 때문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무슨 상벌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디 의, 공의의 내적 가치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욥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욥의 분노 또한 그렇습니다. 분노에 지쳐서 분노가 다할 즈음에 욥은 하나님을 고소한다고 했죠. 하나님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고통의 이유를 밝혀달라며 한판 붙듯이 달려듭니다. 일련의 저주들을 열거하면서 그는 자신을 향한 기소에서 결백함을 밝히려 합니다. 자신은 그런 저주를 받을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서 3장의 첫절과 마지막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38장의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답하시는가? 자기 계시로 대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욥일까요? 새 친구? 아니면 친구 5명 전부 다? 욥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대화를 충분히 들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명료하고 함축적이어서 수사적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깨달았으면 누가 말해봐. 네, 아무 인간도 답할 수 없죠. 이러한 질문들이 연속이에요. 38장이.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역사와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연일까요? 자연스러운 역사일까요? 만약에 우연이고 자연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연의 신, 자연신일 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두 갈래로 생각해 보십시다.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비난하려느냐? 하나님이 의표를 찌르고 있습니다. 네 의를 내세우려고. 첫째로 욥의 죄 탓으로 돌리려는 친구들 잘못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내세울 의가 되니까. 둘째로 그러나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 너 말이야 나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몰아붙인 너도 잘한 것 없어. 욥 너도 네 의를 내세우려고 했잖아. 준엄한 꾸중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실수가 뭡니까? 인과응보, 상벌 개념, 상벌이라는 정의체계가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은 모두 죄가 있다고 추론하게 했죠. 뻔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욥도 실수했다. 설령 상벌 정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욥이 우기는 것도 잘못이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 보고 무관심한 신, 악한 신이라고 도장 찍는 행위, 그 스테레오타입 위에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잘못이고 욥도 똑같은 잘못입니다. 둘 다 똑같은 거짓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 둘의 딜레마,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필한 적이 있어요. 천지 만물 운행자 하나님, 너무 임의적이요 원칙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라는 것은 사람,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니던가요? 근데 욥에게 과학적인 형벌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성경을 특정 짓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야 합니다. 인간의 창조가 모든 창조의 목표요 궁극이라는 인간 중심 세계관인데 이거 틀린 사상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욥기에 하나님은 그것마저 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Get over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조 신학을 뒤집는 듯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혹은 피조물로서 욥은 혹은 욥기는 그러한 목적론적이고 이성적인 범주를 초월하라는 암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회개사로 보이기를 거부하십니다. 도덕적인 회개사. 첫째로는 고통을 죄의 지표로 해석하는 것 거부하십니다. 둘째로는 불합리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해석을 거부하십니다. 욥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오얍에서 욥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전에 부족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회개하는 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철회하고 거두어들이고 쑥그러들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습니다. 오야벳에서 욥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사울이 바울로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야이 아닌 욥의 뜻인 to return to God, 회개하는 자가 갑자기 42장에 나옵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일까요? 물론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탄의 욥에 대한 비난을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이 분명 잘못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인트가 다른 데 있었어요. 죄와 결백, 상과 벌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은 오랫동안 악인들과 의인들이 실제 마땅한 상과 벌을, 벌과 상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깨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는 관념을 고수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생각, 욥이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철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 때문에 욥은 지금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라는 신명기론적 관념이 제기하는 기대, 하나님의 의의 시스템이 강요하는 기대, 상벌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42장 마지막 장인데요. 욥은 자신의 전 재산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어요. 세 친구의 신명기적 세계관, 오류가 없는 전통으로 여겨졌겠지만 명백하게 비난을 받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말한 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4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욥기는 전체 의도와 배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피엔딩 디저트 같다며 씁쓸해합니다. 해피엔딩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멋진 결말이지요. 우리의 기대를 뒤집는 일련의 반전 중 마지막입니다. 불쑥 오는 고통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어쩌다가 오는 회복 어떻게 올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찬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욥기에서의 고통과 불합리, 이 땅에서의 실존입니다. 수천 년 나와 너를 좌절에 빠뜨려 때렸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통과 불합리를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욥기는 진퇴유곡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제넘게 고통의 원인은 악이다 라고 예단도 하지 말고 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나 뭐하란 말입니까? 라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마냥 빠져들어간 욥이 아니었습니다. 고정관념이란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틀, 언약의 상벌 개념에서 탈피하고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열망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부인하고 절연까지 했던 우리의 영웅 욥은 성실을 고수하고 미덕을 까닭 없이 선택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책이 끝날 무렵 투덜거리고 격노했던 그러한 욥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아, 선악에 대한 상벌 원리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진한 동기로 인간이 선을 행하기란 불가능하구나 라고 욥은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설을 한다면 의란 것이 의미도 없고 터무니없이 보일 바로 그때 의를 선택하면 역설적이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 발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둘의 관계는 화해되더라는 욥기의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고통과 불합리를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오야보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욥의 관계로 화해하는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벌 개념에 빠져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넓으신 분이고 훨씬 넉넉한 분이심을 알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